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포된 말씀이 듣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리고 연약한 종이 단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오나 주의 성령의 함께하심이 아니시고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종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도록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지은 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자신의 신하들과 군대를 동원하여서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사냥몰이하는 것처럼 다윗을 맹렬하게 추격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안전하게 다윗이 숨어 있을 곳이 없었고 그래서 다윗은 급기야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가까스로 그 죽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시편 34편의 표제를 보시면 바로 그 후에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였던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34편을 살펴보는 유익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곳에서 다윗은 평생에 여호와만을 찬양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가까스로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평생에 여호와만을 찬양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 되리로다. 다윗이 어떻게 이와 같은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지 우리는 4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4절부터 7절은 여호와의 구속의 역사를 다윗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그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역사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구체적으로 4절부터 7절에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내 모든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내 모든 두려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그에게 큰 어려움이었는지를 짐작케 하는 말씀입니다. 내 모든 어려움.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절박해야 원수를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원수에게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때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두려움,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렵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인생의 날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였다는 것이죠. 5절 말씀해 보시면 정말 다윗은 그 시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자신이 광채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얼굴에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얼굴에 그 수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서 다윗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체험하였고, 그래서 모든 마음의 근심이 씻겨져 나갔고 얼굴이 밝게 빛나는 광채를 입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많은 숱한 공경들을,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자신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평생에 하나님 한 분만을 찬송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송축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다윗의 인생은 참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에게 미움을 받고, 그것도 특별히 다윗이 허물이 있어서 그런 핍박을 받는다면 덜 억울하겠지만, 그러나 특별한 원인도 없이 무고하게 그렇게 미움을 받아서 그가 이리저리로 이 산으로 또 저 골짜기로 그렇게 피해 다닐 때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과 또 그를 따르는 자는 앞다투어서 거짓으로 그를 비방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거짓된 비방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이 소문을 통해서 다윗에 대한 그 평가를 흐리고 있었을 때에 그는 참 힘든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어려운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판단할 때에, 어떤 사람의 삶을 판단할 때에 겉으로 나타난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인생에서 깊이 체험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기에 신앙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복락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박해를 당하였는지, 그래서 톱으로 켬을 당하고 또 양떼들과 같이 그렇게 이리에 쫓겨 다니는 그런 극한 환난 가운데서 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을 빼앗기기도 하였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그들의 삶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이 겉으로 나타난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한다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던져지든지 간에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진정한 기독교인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8절부터는 다윗이 자신의 신앙의 체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이제 8절부터는 다윗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십시오. 맛보며 살아가십시오라고 다윗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맛본다는 것은 음식의 맛을 알기 위해서 먹어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리를 눈으로만 봐서는 완전히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요리를 맛봐야 되죠. 눈으로 보는 것은 참 완벽한데 그러나 음식의 맛은 다를 수가 있죠. 그와 같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라고 이곳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이 우리의 지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삶에서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을 통해서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수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이죠. 왜 오늘날 기독교가 힘이 없습니까? 왜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선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은 입술로만 증거하는 증거자들을 원치 않습니다.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장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도 준비 찬송에서 94장 찬송을 불렀는데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 한국 이름으로는 민로아라고 하는 선교사인데요. 영어 이름은 밀러, 한국어 이름으로는 민로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민로아 선교사를 치면 그 찬송가 94장의 이야기를, 94장을 짓게 된 그 배경을 동영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19세기 후반 무렵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6년 만에, 한국에 온 지 6년 만에 그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그런데 그 첫 아이가 8개월 만에 죽게 됩니다. 그 얼마나 그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몇 년 동안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다가 또 몇 년 만에 다시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둘째 아이를 잘 키워보리라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 출산할 날을 기다렸고, 그런데 이 둘째 아이가 출산된 지 하루 만에 또 죽게 됩니다.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래서 이 두 아이를 이제 양화진에 있는 그 묘지, 선교사 묘지에 여러분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인펀트 이름도 없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자녀들이 죽어서 묻힌 그 어린 아이들의 무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이들을 묻고 또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에 1년 만에 아내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또 죽습니다. 그때 한국에 이제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께 질문을 하죠.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길래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당신이 전하려고 하는 예수는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찬송가 94장을 대답으로 답변으로 주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여러분, 이것이 그 선교사가 삶으로 증거하는 진리인 것이죠. 그 선교사는 입술로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그 삶은 참 힘든 삶이죠. 고통스럽고 참으로 절망스러운 삶이죠. 그러나 그 내면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끊임없이 체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무덤에 묻고 사랑하는 아내 또한 떠나갔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을 넉넉히 견디고 있었을 때에 그를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은 그가 증거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밖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소금으로 그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환난 날에 여호와를 찾습니까? 우리는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기도하는데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체험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삶에서 여호와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 그분의 선하심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편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모든 자신의 그 힘을 다 쏟아붓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성도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위로할 말이 없는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위로가 여호와께 피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고 그를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혹독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 가운데 첫 순교자가 납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때에 헤롯이 더욱더 그 핍박의 강도를 더하여서 베드로마저 붙잡아서 그를 살해하려고 하죠. 이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합심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이제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큰 기둥들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베드로는 아마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었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두 사도들을 그렇게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의 속방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베드로는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발이 착고에 채워진 채 투옥되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밤에 베드로가 깊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내일 날이 밝으면 자신이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 밤인데 얼마나 많은 범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이제 사랑하는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나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범민이 그에게 몰려왔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곳에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고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를 석방시키려고 나타냈을 때 깊이 잠든 베드로를 흔들어 깨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인 것이죠.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수박의 겉을 아무리 핥아 먹어봐도 수박의 그 진정한 맛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밖에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그 신비한 그 위로와 기쁨의 원천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도 이와 같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참 어렵죠.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생명을 다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4장을 저녁 예배 때 설교했는데 sermonaudio.com에 들어가셔서 꼭 그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 하는 그런 제목이었는데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곤고하여서 다섯 번이나 남편을 바꾼 그 여인, 그 여인에게 내가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죠. 죄악을 품고 살아가는 한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형식과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선하심을 삶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예배하는 것에 쏟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왜 수년 동안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가? 이 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아심을 온전하게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놓고 부유한 자라, 행복한 자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통장에 수만 불, 수십만 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그러나 너의 영적인 그 가난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형통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궐과 같은 집에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곤고한 사람일 수 있고 가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죽게 된다면 궁궐 같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삶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아마 성경 사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성경 검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경외한다는 이 단어를 한번 쭉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얼마나 많은 본문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언젠가 이 본문을 연구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대략적으로 그 본문들을 찾아보니까 7페이지인가 8페이지가 나와요. 경외하라는 말씀이. 그런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존경과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왕 앞에 나아갈 때도 얼마나 두려움을 갖게 됩니까? 그것은 그들이 가진 권세와 위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존경과 두려움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아버지로서 인식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막연히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인식하고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아련할 때는 두려움으로 나아가게 되죠. 왕의 권위 때문에. 그래서 뭐 사극 같은 걸 보면 신하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고 나아가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왕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왕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죠. 그의 권위와 위엄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왕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갈 때는 다르죠. 예의를 지키지 않고 격식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의를 지키고 그 위엄을 생각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그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족한지 모릅니다. 본문에 보면 그 단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또 여호와께 피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누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까?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한 분 하나님만을 존경하며 친밀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복을 드리며 나아가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대는 부모를 잘 존경하지 않는 세대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않는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것입니까? 부모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부모에게 와서 필요한 것을 얻고 그리고 삶에서는 부모의 말을 기억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뭐 세상에서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는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자녀들과 비슷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삶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가장 훌륭한 모범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은 막연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며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복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시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많은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고 또 선지서에서 말하고 있고 또 신약의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그 축복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주제를 생각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만큼 크고 무거운 주제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것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마치 이 설교가 저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준비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 어떤 주제를 말해야 할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고민할 때 시편 34편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삶에서 체험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느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환난 날에 사람들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다면, 그리고 세상에서 한 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리 큰 환난과 집참하는 파도가 여러분을 삼키려 온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을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특별한 어려움도 없이 살아가지만 이 신앙의 진수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핵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에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압도합니까?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한 번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십시오.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수많은 원수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비난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는 백성들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산성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머리끝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고,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처소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를 맛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대적들의 비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그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그는 환난 날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고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오니, 하나님 이 신앙의 진수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성숙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어린아이들과 또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기억하시사 세상을 방황하기 이전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알게 하셔서 평생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로 드려서 주님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4장, 찬송가 45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